자, 방어와 공격이다. 다들 아시는 폴 튜더 존스. 실제로는 가장 공격적이면서 가장 보수적인 철학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채널이나 지금 밸리 쪽에 또 거장 시리즈 홍진채 대표님이랑 저희가 23명의 거장들을 다 다뤄놨죠.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5년 전에 백인의 전설 시리즈 1편에서 제가 폴 튜더 존스를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폴 튜더 존스를 매매 원칙 위주로 간략하게 훑었고, 저도 그때 마무리하면서, 자, 속속들이 제가 다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깊게 폴 튜더 존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에 이 사람을 다뤘을 때는 뭐 200일 이동평균선을 쓴다. 5대1 손익비를 추구한다. 그런 원칙의 목록을 소개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원칙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고통과 실패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숫자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니까 먼저 2, 폴 튜더 존스 2세입니다. 1954년생으로 이제 71살이고요. 벌써 이제 매크로 기반 트레이딩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2008년에는 이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의 헤지펀드 매니저 명예의 전당에 소로스, 시몬스, 코브너 등과 함께 그 헌액이 되기도 했으니까 이미 약간 공인된 전설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잭 슈에거의 전설적인 저서 마켓 위자드, 그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가장 앞부분에 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존스가 등장한 챕터의 그 제목이 거기서도 공격적 트레이딩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투더 인베스먼 코퍼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디스크레셔너리, 그 재량적으로 매매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퀀트나 시스템적으로 매매하는 매크로고, 디스크레셔너리 매크로라고 하면은 제가 하듯이 매크로를 분석해서 좀 주관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운용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자산이 총 800억 달러에 달하고요. 800억 달러면은 12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20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 표준이 운용 보수가 2%,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든 말든 전체 운용 보수의 2%를 가져가고, 이 플러스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또 20%. 지금도 업계 표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예전에 업계 표준이었는데 요즘은 이것보다 좀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회 15%, 아마 헤지펀드들도 다 이제 좀 레드오션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투더는 운용 보수 4%, 성과 보수 23%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용 보수로 보면은 업계 표준의 거의 두 배를 받는 건데, 이런 수수료를 받고도 그 투자자들이 계속 유치되고 대량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는 존스가 엄청난 신뢰를 이제 받고 있다는 거를 말해주죠. 그래서 개인 자산으로 보면은 순자산이 2025년 기준으로 81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11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경력의 하이라이트를 좀 빠르게 훑어보면은 1976년에 22세에 이제 버지니아 대학 졸업하고서 이 면화 거래소에 입문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1980년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펀드인 이 투더 인베스먼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자료에 따라서 다른데 법인 설립 자체는 이때 하고 뭐 실질적인 운영은 한 84년도 정도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근데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나 1987년에 블랙 먼데이를 정확히 예측해서 숏 배팅을 해서 대박을 친 거죠. 그리고 1990년에 일본 버블이 붕괴할 때도 마찬가지로 숏 배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봤고요. 이렇게 트레이더로서 대단한 경력을 쌓았으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주 공격적이고 도박적인 그런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면성 외에도 이제 존스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라서 낱말 몇 개나 문장 몇 개로 어떤 이 존스는 이런 사람이다 규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 역전을 거쳐서 지금에 도달했는지, 그다음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라이브의 목표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년기부터 사회초년생 시절까지 이제 성장 과정부터 좀 알아보죠. 이제 폴 튜더 존스는 54년도 9월 28일 이제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 존폴잭 존스는 운송법 전문 변호사였는데요. 이 흥미로운 거는 이 아버지가 변호사만 한 것이 아니고 언론 일을 겸직했다는 점입니다. 이 변호사 그 사무실 옆에 신문사가 있었는데 더 데일리 뉴스라는 지역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 사실은 존스 가문 거였죠. 그래서 이 아버지 잭 존스는 변호사를 하면서 이 신문의 발행인도 34년 동안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그폴 튜더 존스도 대학 시절에 이 가문의 신문에 폴 이글이라는 필명으로 기고하면서 학비를 좀 벌었다고 하니까 언론업이 그냥 뭐 단순히 아버지 직업은 아니고 존스도 여기에 발을 좀 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미디어 이두 세계의 교차점에서 자란 셈인데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정보를 다루는 것과 룰을 이해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좀 노출된 환경이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제 존스는 1972년에 버지니아 대학에 진학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이 대학 시절에 존슨 앞으로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 대학에서 웰터급 복싱 챔피언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체육한 게 아니고 진짜로 스포츠 영역에서도 한따까리를 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복싱 경험이 존슨의 인생사를 이해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스가 복싱을 하게 된 계기가 재밌는데요. 어렸을 때이 존스는 상당히 작고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농구팀에서도 그 활동을 할때한 시즌이 지나는 동안 단한 점도 넣지 못할 정도로 허약했다고 하는데요. 무시도 많이 당하면서 굴욕감 많이 느꼈고 이제 왕따 당하면서 괴롭힘도 좀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여러 팀 스포츠를 시도했지만 체구가 작다 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계속 반복됐고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복싱을 하게 되는데 복싱은 체급별로 이제 선수 중에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존슨은 이제는 나하고 비슷한 체격인 사람들하고만 싸우면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면서 복싱에 좀 열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존스의 재능이 이제 여기서 터지는데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멤피스 골든 글러브스 대회에서 거의 우승할 뻔했고 또 버지니아 대회에 진학한 뒤에 19살에 대학 웰터급 챔피언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존스는 이 순간 이렇게 회고하는데요. 이링 한가운데 서서 트로피를 받은 순간 저는 아직도 6학년 때 저를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조롱했던 그두 아이를 찾아서 둘이 벙커린 거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들의 머리통을 날리고 싶었거든요. 이 존스가 얼마나 그 어릴 때 기억이 한이 맺혔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어릴 적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동력으로 삼아서 결국은 성과로 승화시킨 모범적인 케이스라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머리통을 날렸으면은 더 전설적인 그게 됐을 수 있었는데 두리번거리고 찾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살펴보겠지만 이게 존스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나름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존스가 만약에 복싱을 계속했다면은 복싱 팬이라면 다들 아시는 이제 1980년대 전설적인 그 F4의 일원이었던 슈가 레이 레너드와 존스가 맞붙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에 과장이 좀 있겠지만 존스의 복싱 실력이 어쨌든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싱 외에도 대학 시절에 두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갬블, 도박이 있는데요. 존스가 2018년에 회고를 할때 대학 시절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트레이더가 된 것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게임광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게임을 했어요. 모노폴리, 라이프, 포커, 솔리테어를 몇 시간이고 계속 이제 했는데 그냥 게임하는 것 자체를 사랑했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대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버지니아 대에서 존스는 시그마 알파 엡실론 그 프레터니티라는 어떤 대학감의 이제 사우요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었는데 여기서 체스와 백개몬 같은 확률 게임을 계속해서 그냥 몇 시간이고 주구장창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게임만 한게 아니고 그 프레터니티 그 약간 어떤 동아리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사교 모임의 부키 역할도 맡았습니다. 부키는 이제 도박판의 배당률을 정하고 판돈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도박을 하는 플레이어는 그냥 나는 베팅해서 이기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만 부키는 그게 아니고 어떤 배당률도 설정을 해야지 어떤 결과 나도 수수료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은 이 모임 내에서 하우스 오너 역할을 하면서 판을 짠 사람이었다. 동기들한테 카지노를 만들어서 빙을 뜯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실제로 해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스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내가 확률 이론에 대해서 최소 석사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대학에서 뭐 권투도 복싱도 엄청나게 챔피언이 되고 이런 부키도 하고 하는데 당시 존스의 장래 희망이 아직 없었습니다. 존스 스스로 대학 시절에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다. 맥주 마시는 거 빼고는 하고 싶은 게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도파민 체계 이때 망가져서 그런 것 같은데 복싱 챔피언이고 도박이나 갬블도 잘하고 확률 이론도 전문가 수준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들이 어디로 이어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졸업 직전 학기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아칸소주의 윌슨이라는 마을 출신의 동급생 로버트 리 윌슨 5세, 존슨은 2세밖에 안 되는데 로버트 윌슨 5세라는 친구가 이제 존스에게 콩 선물을 소개해 줍니다. 윌슨의 가문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수확물의 가격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해칭하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 이때 존스가 콩 선물 해칭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이런 도박 같은 거는 이거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었네. 그러니까 사교 모임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도박판이랑 선물 시장이 원리는 비슷한데 스케일이 비교도 안 된다. 이제는 내 친구들 코 묻은 돈 부키로 이렇게 뜯는 거는 아, 도파민이 이미 그 기대감, 그 보상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하는데 콩 선물 그 규모를 보는 순간 도파민이 더 이제 강력한 것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선물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말에 하나의 어떤 기사를 읽습니다. 다들 이것도 많이 아실 텐데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이제 존스가 읽는데 그 당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 데니스가 가장 큰 로컬 트레이더였고 나중에 터틀 트레이더 실험, 그러니까 트레이딩 능력이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은 규칙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냐를 실제 실험으로 입증해서 유명해지는 이 전설적인 상품 트레이더입니다. 터틀 트레이딩은 아마 다들 아실 건데 400달러로 수억 달러까지 벌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존스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데니스가 숙취 상태일 때 감정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가장 잘한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맥주나 마시는 게 장래 희망일 정도로 주당이었던 존스 입장에서 야, 숙취 상태에서 심지어 트레이딩을 가장 잘해? 이거는 완전히 도파민이 터졌는데 술까지 마시면서 할 수 있어? 상당히 인상적이었겠죠. 그래서 존스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리처드 데니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콩 선물과 리처드 데니스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고 그래서 이제 그 1976년에 졸업을 하고 22살에 존슨은 이제 삼촌에게 부탁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싶다. 나 소개 좀 시켜달라. 해서 삼촌인 듀너번트가 존스를 뉴올리언스의 전설적인 면화 트레이더 일라이 털리스한테 소개해 줍니다. 이 털리스가 이 존스의 일생 멘토가 되는데요. 이 털리스 밑에서의 수련은 도제식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전통적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시카고에 2011년에 이제 트레이더로 들어갔을 때 거기 시스템도 되게 도제식이랄까 맞선임 개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 제대하고 딱 갔을 때 이제 나는 제대했다 했는데 가서 입사하고 보니까 맞선임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잘못하면은 이 위에 있는 파트너가 저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시니어도 저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저의 맞선임을 갈굽니다. 그러면 맞선임이 저를 막 갈굽니다. 약간 이런 식의 그게 있는데, 그 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1년 동안 커피 심부름만 하면서 털리스의 행동과 걸음을 모방하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근데 좀 운이 좋아가지고 12호이 거기서 이제 점심 배달하다가 웩스 위에 사람이 잘리면서 웩스가 여기 맡게 돼서 저는 좀 빨리 트레이더가 됐는데, 어쨌든 보통은 그 업계에서 1년 정도가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근데 존스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존스 때도 1년 동안은 커피 심부름만 하면서 털리스의 행동과 걸음만 모방하면서 보냈는데, 존스는 근데 그것만으로도 재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학습은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은 도파민의 냄새만으로도 지금 자극을 받고 있던 아주 새내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존스의 기억에 굉장히 각인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미시시피에서 온그 털리스의 클라이언트 부인 3명이 사무실 방문합니다. 이 사무실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다들 이제 구경하러 오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순간 털리스는 상품 시장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보유한 포지션 전체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고 막 손실이 엄청났는데, 존스 표현에 따르면 사방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부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사무실에 앉는 순간 털리스는 완벽하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앉아있는 부인들의 자금도 털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앞에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존스가 이 장면을 털리스가 털리고 있을 때, 이런 아재 개그 한 번씩 넣어줘야겠죠? 털리스 할 때도, 예, 존스가 이걸 보면서, 아, 시장이 당신을 짓밟고 있는 순간에도 감정을 통제하고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착함은 사치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기술이다 라는 깨달음을 이때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스의 핵심 원칙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역사로 봐야 된다. 3초 전에 시장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신경을 쓰는 거는 지금 이 시점부터 다음 순간부터 뭐를 할 건지이다. 이렇게 핵심 원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태도가 바로 이 털리스가 털릴 때 각인된 그 경험에서 본인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죠? 손실이 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막 복구하려는 생각에 막 휩싸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인데, 파산을 목전에 두고도 침착을 유지했던 털리스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이제 요런 얘기도 하는데, 이 일라이를 보면서 배운 거는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할 때 가장 좋아 보이지만 그때가 종종 파는 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발상적이어야 좋은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털리스를 보면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은 심플하게 들리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죠.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팔아야 한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사야 한다. 이게 머리론 이해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다 반대로 행동하죠. 코스피에 6천 가면 와, 이제 사람들이 막돈 싸들고 이제 코스피에 넣으려고 하고, 하락하면 이제 막 도망치고, 이런데 실제로 실행은 반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채팅에서도 털리스랑 어떻게 됐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결국은 둘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존스는 이거를 직접 자신의 인생 실패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뼈아픈 경험으로 받아들이는데요. 1978년에 6월에 존슨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나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존슨의 역할은 거래 시간 동안 전화기 앞에 앉아서 뉴욕에서 이제 들어오는 면화 시세를 다른 사무실에 있는 털리스한테 전화로 알려주는 것이었는데요. 아침에는 일을 잘 했는데 이제 밤새 놀면서 출근하니까 점심 되니까 이제 뉴욕 쪽 플로어에서 별 신호도 안 오고 좀 잠잠하니까 졸음이 온 거죠. 깜빡 졸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떤 자가 자신의 턱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털리스가 자를 턱에 대고 폴, 폴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선, 너는 해고야 라고 이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존슨 엄청 좌절감을 겪었겠죠. 이 털리스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청 멘토로 삼았는데, 졸다가 자로 한번 이렇게 당하고 해고를 당하니까, 어쨌든 이 좌절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반성을 하면서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데요. 스스로 회고하기를 이때 인생에서 그렇게 충격받거나 상처받은 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았다. 내 업계에서 아이콘 같은 인물한테 해고당한 거였다.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고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했다. 스스로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렇게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존스는 실패는 당신에게 평생 남는 문신을 새긴다. 수치심은 평생의 동반자가 될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게 엄청 본인은 충격이었던 거죠. 아까 전에 살펴봤던 어떤 복싱 에피소드와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의 그 수치, 이 존슨이 수치를 못 참는 거죠. 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줬다? 아, 이거 극복해야 돼. 그래서 웰터급 복싱 챔피언이 되는데, 이제 트레이더로 가고 나서 수치를 또 얻습니다. 수치란 에너지를 또 얻었죠. 이때 치욕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람이다. 동시에 이걸 만회하려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란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데, 나중에 존스가 튜더 인베스먼 코퍼레이션을 설립했을 때 해고했던 멘토 털리스가 첫 번째 고객 중에 한 명이 되어줬습니다. 해고했던 제자한테 자기 돈을 이제 맡긴 거죠. 근데 이 당장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 뉴올리언스에서 해고된 존슨은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가서 잘리자마자 곧바로 지금 막 수치심에 어쨌든 이거 회복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엄청 충만할 때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잘리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뉴욕 연하거래소 플로어에 자리를 잡고 뉴욕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미국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 EF 허튼 앤 코에서 상품 브로커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훗날의 파트너인 글렌 듀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실수를 디딤돌 삼아서 성공했구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25세가 될 때까지 청산을 세 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만 달러, 2만 달러, 5만 달러. 이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46년 전이니까 인플레 감안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세 번의 뭐 파산에 대해서 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서 어떤 실수로 돈을 잃었는지는 뭐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 숫자 패턴을 보면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만 달러를 날리고 다시 2만 달러를 모아서 들어갔다 또 날리고 5만 달러를 모아서 날린 그런 식이었다고 할수 있고 저도 옛날에 20대 때저 똑같이 친구 돈 빌려가지고 2000달러 했다 또 말아먹고 또 친구가 뭐 4천 줘서 말아먹고 저도 마팅길 하다가 망해가지고 취직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감정이입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매번 더큰 금액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뭐 마팅길 베팅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존스가 브로커 수수료로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었다. 능력은 있었다. 확률과 게임의 원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자기 돈이 걸리는 순간 그 원리, 어쨌든 감정적으로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가 이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그런 맥락을 조금 간접적으로 제공하는데 70년대 후반이랑 80년대 초반은 그 어떤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 정보가 극도로 부족했고 변동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컸다. 이런 환경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자기 돈으로 뛰어들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겠죠. 더 위험한 거는 지금 세번다다 날렸는데 계속 더큰 돈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거는 점입 가경으로 더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학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확률적 우위가 없든 절제 우위가 없든 뭔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계속 같은 결과를 낳고 있었다. 그래서 존슨은 이 시기를 요약하면서 20대 초반에 그 판돈들을 잃은 것이 미스터 마켓에 대한 건강한 공포와 존경을 심어주었고 훌륭한 자금 관리 도구들을 내 안에 하드와이어 시켜줬다. 하드와이어라는 표현이 소프트웨어처럼 설정을 뭐 바꾸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의 하드웨어에 그냥 직접 막 새겼다. 고통이 너무 강렬해서 내 회로 자체의 하드웨어에 막 새겼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 골드만삭스 인터뷰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페노미널한 학습 경험이었다 표현했고 위대한 챔피언,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지도자. 이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나의 그 내장, 이 안을 다 뒤흔드는 손실과 실패를 경험하는 거는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존슨은 말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예도 되는데, 링컨도 그 스티븐 더글라스한테 엄청나게 그 기념비적인 상원 선거에서 졌죠. 그런 패배들이 위대함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슨은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자기가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데 굉장히 주요했다. 그래서 존슨은 본인이 트레이더를 고용할 때도 계좌를 날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충격적인 경험에 수반되는 그 강렬한 절박감이 위대한 리스크 관리 반사를 그 트레이더의 존재 자체에 지울 수 없게 소작해버린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소작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수습하기 어려운 상처를 신체에 입었을 때, 이 불로 지져가지고, 아, 아프다, 이렇게 됐을 때, 불로 지져가지고 이제 영구히 봉합하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건데, 파산의 고통은 신체를 잃는 것에 비견할 만하고 그 상흔을 스스로에게 불로 지지듯 감내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본능이 영구적으로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예전에 그 트레이딩 회사에 취직될 때그 면접에서 어쨌든 제가 그 전에 파산해 본 경험과 군대에 다녀와서 두드려 패도 탱킹 좋겠다. 이두 가지 때문에 고용을 했다고 그 후일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세 번의 고통을 겪고 그렇게 하는 동안 브로커로는 굉장히 수수료를 잘 벌었는데 자기 돈으로 맨날 꼬라박고 하다가 이제 1979년에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 면화 선물 시장에서 큰 포지션 잡았는데 본인 포지션과 역방향으로 폭발을 한 건데요. 이 순간에 대한 존슨의 묘사가 아주 생생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해. 그러니까 너 지금 싸고 싶으면 싸.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리를 뜰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존스는 돌아서서 물을 마시고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팔수 있는 만큼 전부 팔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야기 흐름상 여기서 이제 대박을 터뜨렸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그냥 또 관리하던 계좌 60, 70%가 증발했다는 겁니다. 이 본인이 관리하던 이제 고객들 계좌의 3분의 2까지 증발을 해버립니다. 이 손실에 또 고통이 또 너무 심해가지고 이때 거의 트레이딩을 그만둘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인생에 남는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미스터 스튜피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모든 것을 한 번에 트레이드 를 거냐, 인생을 고통의 추구가 아니라 행복의 추구로 만들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존스가 이때 이제 인생이 거의 나락갈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째 운용 자산이니까. 내가 정말 트레이딩 계속해도 괜찮은 건가? 이제는 정말 규율과 자금 관리를 배워야 한다. 트레이더들이 한동안 계속 담금질 당하는 동안 이렇게 했다가 또 벌면은 이게 깡그리 잊어버리는데 이제는 정말 배워야 한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때 스스로를 정화하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얼마를 벌까가 아니고 얼마를 잃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 우리가 투자를 할때 다들 얼마 벌까부터 생각을 하시죠. 이 주식이 20% 오를까? 코스피 1만 갈까? 50% 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존스가 이런 뼈아픈 경험 끝에 배운 거는 정반대다. 지금 투자하면 내가 얼마까지 손실을 날수 있지? 이거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1979년 면화 시장에서 미스터 스투피드라고 자책하던 그 순간에 폴 튜더 존스가 피닉스처럼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1980년 가을에 존스는 뉴욕 면화 거래소로 돌아가서 이제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독립 플로어 트레이더, 업계 용어로 로컬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컬로서 직접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전에 회사들 입장에선 좀 짜증났겠지만 본인 돈으로 짜치게 할 때는 계속 청산당하고 이 운용 돈도 60, 70% 잃고 했지만 이제 본인 돈으로 제대로 했을 때부터 극적으로 달라지면서 수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이제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요때 이후 48개월 동안 딱 1개월 말고 47개월 동안 이제 흑자를 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갑자기 뭐 몇달 만에 이런 능력이 늘어났을까? 그렇진 않겠죠. 이 바뀐 것은 그 충격적인 1979년 70%를 날리는 그 경험에서 이제 확 바뀌게 된 접근 방식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미스터 스투피드의 교훈, 네가 얼마를 벌지가 아니고 잃을지부터 생각해라. 그 사고방식을 바꾸는 순간 48개월 중 47개월이 흑자로 이제 변했다. 그렇게 결심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존스가 그래서 압도적인 성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극도로 외로웠습니다. 독립 플로어 트레이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서 그 트레이딩 플로어에 엄청 시끄럽고 이렇게 오가고 하는데 혼자서 서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거래소에 가서 혼자 매매하고 또 집에 와서 스타트랙을 보는 생활. 그 대학 때는 프레터니티 그 사교 모임 회장으로 떠들썩한 일상을 혼자 보내고 복싱에서도 스포츠니까 체육관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던 사람. 갑자기 완전히 혼자 된 겁니다. I 성향이었으면 완전히 이제 좋았을 텐데. E 성향인데 혼자 되니까 돈은 넘치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외롭다. 여기서 존스라는 사람의 본질을 더볼수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랑 함께 팀으로 뭔가를 이제 하는 거에서 좀 에너지를 얻는 사람. 딱이 성향인 걸 우리가 간파를 할수 있죠. 존스 스스로 집에 가서 스타트랙 보는 것밖에 할수 없는 게 이게 재정적으로는 충족됐는데 다른 모든 면에서 충족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해결하려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루함 때문에 하버드에 합격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짐까지 쌌는데 짐을 다 싸놓고 이제 출발 직전에 좀 생각이 바뀝니다. 하버드라고 해봐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르쳐 줄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스킬은 경험에서만 올수 있는 건데 하버드가 그런 경험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펀드를 그래서 이때 설립을 하게 됩니다. 튜더 인베스먼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게 1980년이었는데 초기엔 사실상 존스 혼자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초기 시드머니는 커머디티스 코퍼레이션에서 받은 3만 달러 그리고 자기 자금 약 30만 달러. 이런 것도 수치를 보면 좀 이상하죠? 연 100만 달러 수수료 벌었는데 이거 나중에 세울 때 30만 달러밖에 없었다. 계속 꼬라박은 거죠. 이때 이제 본인을 해고했던 멘토 털리스랑 삼촌 듀너번트가 첫 고객이 이때 되어주었습니다. 털리스가 이때 자금을 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털리스가 그 이후에도 털리스 하지 않고 털리스랑 그 삼촌이 첫 곡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딱 보시면은 존스 옆에는 존스를 계속 도와주었던 그런 은인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특히 털리스 같은 경우에는 존스를 해고하기도 했지만 펀드 설립을 또 도와준 걸 보면은 그 뒤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존스란 사람이 주위 사람과의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다.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동시에 존스가 자선 사업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1986년 CBS에 그 60 Minutes라는 또 유명한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가 유진 랭의 이야기를 보게 된게 계기였는데 랭은 이제 자신이 졸업한 할렘의 초등학교에 돌아가서 6학년 학생 전원에게 너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대학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보고 엄청 감명을 받아서 존스도 똑같이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이제 브루클린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 중 하나인 지금은 브루클린은 굉장히 이제 부촌이 됐죠.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빈촌이고 위험한 곳이었는데 여기로 가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파격적인 행동. 여기 베드포드에 가가지고 한 공립학교 6학년 반천째 86명의 학생들을 입양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랭은 대학교 장학금을 지원했어? 그래? 나는 86명 입양할 거야.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전원에게 대학 장학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만 준게 아니고 매주 한번 86명의 아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매주. 이때 존스의 목표는 90%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이게 이 중에서 33%밖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합니다. 3분의 1도 안 됐죠. 본인이 90% 구하겠다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33%밖에 못 구한 거죠. 트레이딩에서 60, 70%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실패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존스도 이거를 이제 실패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그때 자신이 학생들이 직면한 학업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좀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나의 프로그램이 학생들 돕기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존스의 특징이 그죠. 아, 실패했다, 수치심, 발동. 그래서 다음에 또 발판이 되죠. 그래서 다음 단계 발판이 돼서 이 경험에서 선의만으로 안 되는구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훈을 얻어서 88년도에 로빈 후드 파운데이션을 설립합니다. 이게 이제 그 뉴욕시의 빈곤 대체에 초점을 맞춘 자선단체인데요.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제 지금까지 거의 30억 달러를 모금을 했고 뉴욕시 최대 그 빈곤 퇴치 자선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에는 Excellence Charter School이라는 남학생 전용 차터 스쿨을 직접 세웠고 이것도 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런 투자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유는 존스의 그 인생사에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트레이딩도 실패를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나서 이거를 또 어떤 반전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존스가 이제 2009년에 버클리스쿨에서 연설한 게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실패의 용이 인생에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고통과 수치가 압도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 하지만 해가 뜨는 만큼이나 확실하게 다음날, 다음 주 혹은 다음 해에 당신은 그 칼을 들어서 그 용에게 말할 것입니다. 물러가라 용아, 나와 엉키면 목을 베겠다. 나는 신과 인생이 나에게 예비해 놓은 목적지를 찾아가야 하니까. 이렇게 아주 기상이 있는 트레이더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존스의 성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